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의 올 한 해,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두세 주 정도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열 가지 재앙. 아마 모르는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또 여러 차례 이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제가 그걸 두세 주에 걸쳐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 가지 재앙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모르는 분 안 계실 텐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건 묻지 마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피게이 파악도 우매흑장. 중국말이 아니고요. 주문이 아니고 제가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에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재앙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게이 파악도 우매흑장 이렇게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이게 열 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요? 열 가지인데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열 가지 재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이집트 땅에서 신성시 되었던 대상들이에요. 신성시 되었던 대상들을 지금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땅과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신처럼 여기는 존재 위에 내가 있다. 내가 여호와다. 너희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건네셨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열 가지 재앙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요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글로만 혹은 말로만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실 주일학교를 이렇게 돕고 협력하는 기관에서 열 가지 재앙과 관련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노래 이름이 재앙송입니다. 재앙의 노래. 어떻게 이렇게 구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Yeah.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네.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열 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부러져.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열 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단에 개구리가 팔딱 팔딱. 개구리가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종기가 사라졌대. 야오. 이집트의 고집을 통파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열 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부러져.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열 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대장대. Come on. I'm proud. 딴 건 안 바라오. 이제 끝이 그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다고.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생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오오. 이렇게 끝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몇 번씩 웃으셨어야 되는데, 예. 마음이 동심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신지. 네. 아, 제가 이 영상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교회, 뭐, 오늘 설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 점점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줄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여러 협력 단체들이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은혜를 구하며 또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섬겨가야 될 거고요. 아름빛 교회는 여하튼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등록하시는 가정들도 있으셔서 우리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 영유아들,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잘 감당해야 될 특권이자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라기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건강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또 기쁘게 또 이 영상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표로 하나 또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도표화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핑이 돼요. 1, 2, 3번 재앙이 하나의 그룹, 4, 5, 6번 재앙이 하나의 그룹, 6, 7, 8, 9번 재앙이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별도로.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구도로 이 열 가지 재앙이 이렇게 또 구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강한 재앙은 제일 센 재앙이 뭐라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도표를 잠깐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각 그룹의 첫 번째로 일어난 재앙이 있습니다. 1번 피재앙, 4번 파리재앙, 7번 우박재앙인데요. 요 세 재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성경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의 재앙을 실행하는 사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아니라 아론으로 나옵니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이자 대언자라고 했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은 아론이 그것을 수행해요. 재앙이 임하도록. 그리고 특이한 것은 피재앙과 개구리재앙은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물을 피로 바꾸고 막 개구리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흉내를 내는데 이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미리 예고가 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은 하나님이 예고를 하세요. 바로왕에게 예고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이재앙, 독종재앙, 흑암재앙은 예고 없이 그 재앙을 그냥 내리십니다. 그것도 특이한 구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임하게 하세요. 그래서 도표 맨 위에 보면 간접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언자, 대리자들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한 그 대언자들을 통해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장자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것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첫 것이 죽었다는 건 사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전부 죽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재앙, 가장 센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걸로 열 가지 재앙을 매듭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게 열 가지 재앙의 기본적인 구조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내려주실까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열 가지 재앙 전에 바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야기했을 때 파라오가 바로왕이 고집센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해. 그래 니들의 민족에 니들이 믿는 신이야? 그 신 그래 좀 세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되돌려 주시냐면 그래 내가 재앙을 내릴게. 이 재앙을 통해 네가 여호와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사실 열 가지 재앙을 일부러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도 있는데 열 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좀 센 표현인데 자근자근 밟으시는 겁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대략 1,500명의 신이 있었 1,500명은 아니고 1,500마리? 1,500개 1,500개의 신의 이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이렇게 많이 통용되던 오늘 특별히 나일강과 관련된 그 신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사실 쳐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 위에 내가 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바로 나 여호와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가 내뱉었던 말,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 말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로 이 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나일강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바뀌죠. 그런 재앙인데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곳이고요. 사실 그 역사가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집트는 특별히 고대 이집트는 사기성이 짙은 국가였다. 좀 흔한 말로 사기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자연스럽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부강했고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을 또 다스리고 힘으로 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혜택을 받냐면 나일강이 매우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홍수가 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서울의 그 한강 근처에 있는 성수동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성수대교 있는. 사실 참사가 나기도 했었죠. 근데 강변에 살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시민공원처럼 이렇게 다 공사가 안 됐을 때에도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 살았어서 한 번씩 그 뉴스가 나와요. 여름에. 뭐 폭우가 왔다 하면 무슨 소양강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하면 이제 혹시나 우리가 피해야 되나 대피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홍수의 위험이 늘 있었죠. 근데 나일강에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홍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왜 축복이었냐 하면 상류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토양들을 새롭게 끌어다가 이집트 전역에 흩뿌려주거든요. 나일강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나라의 주요 도시는요, 다 나일강 하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도 역시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어서 홍수가 날 때마다 상류로부터 새로운 토양들이 계속 제공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부강할 수 있는 그런 나일강의 혜택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뭘 지금 치신 거예요? 그 나일강을 치신 거예요. 이집트의 생명과도 같은 그 나일강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그 나일강을 신성시했다는 거죠. 예, 그 나일강이면 충분하다. 나일강이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는 등에 업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위 1번 타자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바로의 마음이 딱딱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죠. 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가, 그 바로왕이 물 있는 곳, 이게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아마도 어떤 제의적인, 신성시하는 나일강이니까 나일강을 향해서 어떤 제의적인 행동을 왕으로서 하기 위해 나올 텐데 그때 너는 나일강가 그 옆에 서가지고 그 바로왕을 맞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로왕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바로 너가 바로왕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오니 욕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바로왕한테 예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시면요. 제가 색을 칠해놨는데요. 자,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이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자기가 내뱉었던 여호와가 누군데? 좀 센 신이냐? 뭐 별 볼 일 있냐? 이런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빨간 줄만 여러분 한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모세가 들고 있었고 예전에 미디안 땅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튼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열 가지 재앙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내 지팡이다. 내 손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답을 정해놓고 여쭤보죠.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모세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붙드셔서 그걸 사용하시겠다. 제가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내 인생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야말로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가장 행복한 성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의 자녀들도 그러길 원하고 저의 인생도 그러고 그렇게 되길 원하고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지분을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 재앙을 펼칠 거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니다.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존적으로 좀 경험되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요.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찔림을 받습니다. 눈물 콧물 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쏟아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도의 삶을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에 그 은혜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흔들리더라도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좋은 말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한테 전하셨던 그 예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19절부터 아까 처음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세 개의 재앙은 아론이 그 재앙을 이제 수행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만이 아니라 모든 그릇 안에 있는 물조차 피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셨던 또 예견하셨던 대로 재앙이 펼쳐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 요술사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놀랍게도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그들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요술과 마술을 통해서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어떤 현상을 바로왕 앞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바로의 마음을 건들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한 채로 남아있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좀 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예, 짐작이 가능하죠. 물이 다 피로 바뀌니까 어떻게든 물은 꼭 필요하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고 첫 번째 재앙의 기록이 끝납니다. 석절 앞에 보면 23절에 제가 이 한절 앞에 좀 머물게 됐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가 그 부분인데요. 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답니까? 안 가졌답니까? 예, 관심을 안 가졌대요. 사실 그래서 바로가 어떤 인물인지 넌지시 사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관심을 가졌대요? 안 가졌대요? 관심을 안 가지고 더 마음을 딱딱하게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금요기도회 때 우연히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시편 72편으로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태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기도문이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관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그르다 생각하시는지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되게 뼈아팠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가난한 자들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의 그들의 피값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텐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그러한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상처받고 제가 뉴스를 열어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RMB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다, 정말로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덜컥덜컥 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좀 안정되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리더들이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구석구석에 스며들이고 스며들어서 또 그들이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나라가 좀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통치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도들에게 제가 굳이 잔소리를 하자면 여러분 어떤 뭐 투표의 기회가 있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좀 사족을 길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 앞에 제가 덜컥 멈춰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그 두 가지 신학적 내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뀐 이 재앙이 주는 의미 두 가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파라오, 이집트의 왕과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신들이라고 했던 이유는 소위 나일강을 대변하는 신이 선봉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번 타자를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죠. 애굽의 근간, 애굽의 토대, 애굽의 모든 근본이 되는 나일강을,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신성시되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에 대한,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신성한 나일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가장 탁월하고 우위에 계신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바로와 이집트의 가장 신성시되고 가장 결정적인 나일강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일강을 신성시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은 나일강을 신성지하지 않았다. 2번. 자, 몇 번인 것 같으세요? 네, 딱 봐도 1번인 것 같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인과 동화돼서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적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지키라. 여호와만 섬기라.
네,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반드시 치워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강 하류에 살았어요. 비옥한 토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 이후로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그들이 얻게 됐어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모든 문화와 세계관에 동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무엇하리라? 심판하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게. 나는 여호와다.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가장 전능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결정적인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줄게. 그것을 위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의 첫 번째 선봉이 누구냐면 나일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이것이 이런 교훈이 돼요. 아, 우리가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혹은 섬기고 있었던 모든 신들보다 가장 강력한 신이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또한 이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짓궂지만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부요와 풍요를 약속하는 또 다른 나일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치 내가 이것 붙들면, 이것 취하면 나 행복해지고 나 충만해지고 나 정말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또 다른 나일강이 있냐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좀 짓궂지만 정리하실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방식으로, 탈탈 터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정련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제가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삶을 내가 추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쏟아내는 성도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영과 안정과 행복은 모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세상의 나일강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저의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로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무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귀히 여기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나일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압도적인 그분만의 방법과 그분의 힘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자리에 놓여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나일강이 물로 바뀌는 재앙의 의미입니다. 자, 시작. 네,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릴게요.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생명체를 위해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이 필수 불가결한 어떤 생명의 생존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네 근원이 되었다. 성경에서 넷은요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뿐만 아니라 내 근원이 되었다. 이 땅 구석구석을 적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강, 물, 그것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련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첫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다. 사도 요한에게.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 환상을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 거죠. 그 생명의 강 옆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쓰임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관인 거죠. 자, 그 다음 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마지막 장면은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물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며.
성경 전체의 가장 뼈아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생명의 강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악입니다. 우리도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형편에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답니다. 아까 나일강가에서 피로 바뀌어버린 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강 근처를 팠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척을 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웅덩이를 판대요. 근데 그 물은, 그 웅덩이는 그 뒤에 읽어보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아무리 판다고 한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를 버리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나와 함께 걸어가도록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 마시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그래야 해결됩니다. 다른 방식은 우리 스스로 파는 웅덩이일 뿐이고 그것은 절대로 생명의 강수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을 덧대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배라는 건요, 마음과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예고된 것과 같이 그 영혼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로 인한 행복, 예수로 인한 자유,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충만함을 그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의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구약 성경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전망을 하나님은 이렇게 일찍이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코 다함이 없고 결코 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금방 또 다른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과 같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과 관련된 특별히 강물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때마다 시마다 비를 주십니다. 구름을 준비하셔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비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할 내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오라 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팍팍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의 삶이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세상의 속삭임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나일강을 네가 소유하라고 또 다른 나일강을 네가 신성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귀한 청년들의 인생을 또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물된 동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나만의 나일강, 세상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나일강을 품고 부요와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체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살아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여러분의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고 귀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참된 생명수로 인한 자유함, 기쁨, 감사, 감격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온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수가 이 땅 구석구석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 아름빛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눈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풍요와 부유를 가져다 주는 또 다른 나일강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성시하며 살아갔던 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물된 동상과 같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있는 동상과 같이 할 것이고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쳐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접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그 전능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위한 이 만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이여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귀한 가정, 속한 자녀, 귀한 청년들의 앞날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